창세기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을을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우리가 지난 주에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분열되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유독 함 계통의 후손 니므롯을 언급해서 다른 족속들과는 다르게 이런 내용들을 첨가했던 것은 인류 분열의 역사가 바로 함계통을 통해서 주도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산지사방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언어도 혼잡게 되어져서 사실은 많은 시간을 언어를 익히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하신 뜻을 거스렸던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장 10절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라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거기서 아수르 니느웨 그 다음에 13절에 미스라임과 같은 그리고 15절에 가나안 등등 여러 강대국들이 생성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니므롯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피와 살육의 역사였다. 사냥꾼의 용사였다는 말은 단순히 노루나 뭐 꽁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인간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0장의 내용, 11장의 내용도 이런 개통의 역사, 즉 함개통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이처럼 이 나라가 이처럼 분열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세한 역사적 경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라는 이 말은 인류가 어떻게 결속되어 있는지,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뜻을 서로에게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인간 간의 그 어떤 나뉨과 분열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가 하나라는 이 말은 인간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혈통적으로 하나가 되고 한 지역에 사는 것보다 긴밀한 연합을 이루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인간의 결속을 다지게 만드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혈통이 같고 그 다음에 한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말이 통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연합 하나됨을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게 만드는 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정과 눈빛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은 하겠지만, 그러나 그 짐작한다는 것이 뭐 기분이 좀 좋은 모양이다, 나쁜 모양이다, 좀 틀어진 모양이다, 뭐 시큰둥하구나, 이런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가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을 할 때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적인 내적 교류의 긴밀한 수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없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전에 언어가 하나로 존재했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는가? 어떤 정신적인 통일성을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집단으로 존재했다, 내적인 통일성을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들이 집단으로 존재하면서 2절에 보니까 시날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날 땅은 어떤 장소냐? 지금의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유역의 하류 부분인데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로 그 장소로 추정이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들이 평지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바벨탑 혹은 바벨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흙벽들로 구워가지고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바벨성을 쌓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사람들이 바벨성을 쌓으려고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10장 3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래놓고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수 후에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홍수 후에 이런 일을 시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결국은 바벨탑을 쌓아서 다시는 홍수와 같은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방편으로 바벨성을 쌓았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런 의도로 바벨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으로 진멸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새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로 이 바벨성을 쌓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성을 쌓은 더 궁극적 이유는 4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벨성을 쌓았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흩어지지 말고 하나로 힘을 결집해서 단일 집단을 이루자.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결집시켜서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의도로 바벨성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도는 여기 나타놓은 바대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달에 정선에 사경회를 갔는데요. 모정의 탑인가 하는 그곳으로 최영철 목사님이 저를 한나절 인도를 해서 거기 잠시 둘러봤습니다. 한 여자분이, 할머니가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40년 정도인가요?에 걸쳐서 돌을 가지고 길도 만들고 뭐 탑을 쌓았는데 제가 추천드립니다. 한번 가보세요. 아, 참 한 사람의 이 인내와 노력이 이런 정도인가 하는 정도로 상당히 뭐 어쨌든 정말 그 입에서 탄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말이죠. 무슨 말을 써붙여놨는가 하면 낙서를 하지 말고 이름을 쓰지 마세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사람들은 자꾸 어디 가면 자꾸 자기 이름을 쓰든지 흔적을 남길까요? 아마 이런 바벨의 후손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사람은 자기 이름, 자기 존재성을 드러내고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지와 이런 생각들을 갖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에 자기 이름으로 도장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어디에 내려고 했죠? 예? 여기 보니까 어디에 하늘에 닿게 하여. 자,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냐. 하늘에 닿게 하여. 이렇게 말했죠. 그죠? 하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초월 영역이죠. 바로 이런 초월 영역. 여기까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인간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해지고자 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단순히 그냥 아득힘은 하늘 꼭대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초월 영역으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아담에 타락한 후손으로서의 그런 성향을 보여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데 이 본성이 이미 가인에게서 드러났습니다. 가인이 이미 창세기 4장에서 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도 언급하고 있지만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강대국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강대국들이 나타내 보였던 성향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강대국들도 잘 보십시오. 그 모든 국가들이 이상으로 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자기 민족이 부강해져서 모든 민족들 위에 자신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 이름을 떨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모든 보편적인 이 세상의 강대국들의 이상이요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타락한 국가의 이상의 전형은 이미 11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대동단결하고 이합집산을 하고 힘을 모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뭘 하려고 하는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성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바벨성, 바벨탑을 쌓는 이 시도는 인류의 힘의 분산을 막아보고자 하는 이런 의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힘을 결집시켜서 인류를 위험에서 보호해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이 바벨성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성이라고 있는데 바벨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바벨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지그라트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바벨론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동영상 한번 보시라고 보여드린 적이 있죠. 오래전에 아주 EBS에서 그잘 다루었습니다. 바벨탑의 그 유래를 잘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탑을 쌓는 이유가 뭔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그 목적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이 성의 건설의 주체가 우리고 이 성의 건설의 목적도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성은 뭐냐?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인간의 나라, 즉 인간이 세우는 나라요, 인간이 목적이 되는 나라, 이게 바로 바벨성,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6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가만 뒀다가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성향을 볼때이 같은 일들은 앞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 시도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어떤 악행을 행할 것인지는 이미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는가?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그죠? 우리가 내려가서, 그 다음에 그들이 소리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 보니까 인간들도 보죠? 인간들도 말이죠? 4절에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서 우리도 내려가자.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지요. 인간의 어떤 집단적 시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방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기 거기서라고 돼 있죠. 그죠? 8절에 거기가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시날 평지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들을 지면에서 다 흩으셨다. 그래서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 어디냐? 시날 땅이라고 말하고 그 이름이 바벨이라고 돼 있죠. 이 바벨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혼잡케 된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때부터 이 나라가 그리고 민족이 나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혼잡게 되므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할수 없는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정신적 교류가 도무지 불가능한 상태여서 어떤 일을 집단적으로 할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벌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악한 시도를 그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처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신 것과 똑같아요. 그냥 뒀다가는 다 썩어서 다 망해버리니까 결국 둘로 나눠가지고 그나마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좀더 유예될 수 있도록, 연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홍수 이후에 인류의 언어가 혼잡게 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타인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집단으로, 방언으로, 민족으로 그냥 엮어서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10장 32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이렇게 민족과 나라가 나눠지게 된이 오늘날의 국가 모습의 형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서로 다투죠. 요즘도 보십시오. 뭐 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 일본 다 보세요. 전부 다 무슨 문제입니까? 자기 이익,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외교도 하고 그다음에 힘도 키웁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죠. 사실은 유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더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유네스코에서 그냥 탈퇴해버리잖아요. 모든 생리가, 세상의 생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늘 전쟁하고 늘 서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비참한 역사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비참한 결과는 단순히 죄로 인한 인간의 심판의 결과만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9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9장 19절에서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실행하시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타락까지라도, 인간의 범죄까지라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다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은, 그리하여 서로 교류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심판인 동시에 인간의 타락의 속도를 지연내지 막기 위한 은혜로운 조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항상 뭉쳐놓으면 어떻게 하죠, 인간이? 여러분들, 그 중학생들도 말이죠. 모이면 뭘 하죠? 착한 일을 합니까? 성폭행과 같은, 윤곽과 같은 이런 엄청난 일도 모이면 시도하지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마음이 이렇게 담대해질까요? 조금 적나라한 말이지만 왜 간이 배 밖으로 나옵니까? 왜 이렇게 용감해지지요? 이런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 할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서 이처럼 인류로 하여금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조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와 정부 형태로 되어 있죠. 만약에 국가와 정부가 없으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써 야육 강식의 사회가 되어서 뭐 사람들 죽이는 일은 하찮은 일로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이 11장의 내용만 가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코자 하는 이 노력은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자기 이름을 내리고 해도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뭔가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죠.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힘을 합하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소망을 갖습니다. 요즘에 제가 라디오 프로를 간혹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데,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근데, 야, 뭐, 요즘에 아이들 말로, 야, 개춥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춥다는 말 아이들이 개춥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걸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몇번 사용되었는지, 몇십만 번 사용되었다 이래가지고 재작년보다 올해가 더 춥다는 거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라고 하는 게 이게 다 뭔가 하면, 이 말,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경향성을 분석하는 가장 좋은 도구 아닙니까?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검색하고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영화 같은 경우도 요즘에 유행하는 영화가 저는 뭐 신과 함께인가? 예, 그 영화가 되게 유행한다 그래요. 1987년이라는 영화도 유행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경향성 자체를 틀로 다 짜가지고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을 거기다가 다 믹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상업적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런 시도들은 다 어떤 일들이냐, 어떤 것과 관계된 일들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 인간 자신의 이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일과 관계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10절을, 이제 10절 이하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가 하면 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샘의 역사가 이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샘의 족보가 이미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예? 나타났죠. 10장 21절에서 이미 샘은 에벨의 온 조상의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죠? 이렇게 쭉 샘의 족보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11장 10절 이하에서 다시 샘의 족보를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샘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죠? 예, 그렇죠. 샘의 족보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10장에서 뭐 함의 족보를 언급하다가 굳이 구수가 니므롯을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다,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언급한 것은 함 계통의 역사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샘 같은 경우에도 샘 계통 역사를 쭉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샘 계통 역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27절에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놓고 데라가 누구를 낳았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지 그죠? 여러분들 맏아들이 아브라함일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12장 1절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재차 샘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샘의 족보를 다시 언급해서 노아의 족보와 연결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크게 두 부류의 역사로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샘의, 셋의 계열의 역사, 그 다음에 가인 계열의 역사로 이렇게 나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건한 이 셋의 계열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언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인데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족보와 여기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나타난 족보의 차이점이 뭡니까? 뭐가 뚜렷이 차이가 있습니까? 예? 잘 모르시겠어요? 매우 쉬운데,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 한 성도님이 이렇게 예. 맞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수명은 줄어들었어요. 확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뭐 어떤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5장에서는 낳고 살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상하게. 11장 10절 이하에서는 죽었다는 내용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눈 닦고 봐도 안 나타나죠, 그죠?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온 인류는 죽음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인류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열어가시겠다는 의지를 여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은 여기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이런 원리를 따라 이런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경건한 우선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나가실지,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것인지, 그 일은 함 계통의 사람들이 아니라 셈 계통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될 것을 여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언급해 놓았다 하는 것이죠. 그 위에 또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는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주에 암송할 웨스민스터 소회문답 한번 주보 안쪽에 있는 걸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저희는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지금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중에 소회문답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잠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외웠죠? 1문은 잘 외우실 것 같은데 한번 1문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본분이요, 가장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고 가장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지름길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화롭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을 다른 어디에서 찾지 말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3문 보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 외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죠? 잘 연결이 되죠? 예.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신구약 성경이다. 그래놓고 성경이 뭘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느냐?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을 것인지, 또 하나님께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삶의 과정과 또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근거와 기조가 바로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잘 배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해석해내고 역사를 평가하고 인류의 본성적인 삶의 활동들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모든 문제 해결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모든 죄로 더 풀어내어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인식하고 누리고 또 이 귀한 복음의 도리를 우리의 삶의 근거와 터전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혼잡게 되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근거한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아서 오직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이것이 가장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최선의 방책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분이 영화롭게 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